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높은 산을 오르는 그 등반대가 있죠. 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정상의 목표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히 고된 일이 또 고된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상을 탈환했다고 해서 그 등반대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사 귀환입니다. 집으로까지 무사히 돌아와야 하고, 또 돌아와서도 자신들의 등반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등반을 정말 했던 것을 소중한 추억으로, 또 그것을 참 자기의 축복으로 이렇게 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정상을 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의 품까지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반길에 정말 잘못 길을 들어서거나 아니면 정상에 다다랐다고 해서 안일해지고 거기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은 그 등반의 목표는, 등반의 가치는 많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의 그런 정상과 또는 그 최고조의 축복을 맛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 여정을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처지에 있는 갈라디아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사도 바울의 그 격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었는데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심히 경고하는 그러한 태도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잘 그 신앙의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서 목표는커녕 뭐 돌아오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잘못 오도된 길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 대해서 질문 세례를 막 퍼붓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질문 세례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할례파에 대한 그런 언급이죠.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 5절에도 보셨듯이 성령을 받은 것이 또는 성령을 주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성도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분명한데 이제는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슬픔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큰 아픔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의 삶이 지금 이런데 현혹되고 이렇게 잘못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도 없고 무사귀환한다라는 말이 전혀 무의미한 말이 되어버리고 만다. 지금 이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본문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삶에 대한 안타까움, 거기에 대한 또 믿음의 설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성령을 따르며 살 때 얻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에서 벗어날 위험에 대한 안타까운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시작한 삶,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영적인 차원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로 사는 삶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줄여서 하면은 복음이 인도하는 삶에서 벗어났다, 이탈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이 인도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복음을 망친 결과이죠. 애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도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작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 오늘 본문에도 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 이것을 또 3, 4, 5장에 가면 똑같은 말로 유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복, 유업, 축복. 이런 축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데 바울의 격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복을 못 받고 사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하냐.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결과에 열매에 이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실 때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뜻, 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성령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기가 중요하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부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아무렇게나 살 때에도 복을 부으시겠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뭐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선한 뜻으로,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지 못할 때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더 복되시기 때문에, 복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도 주시지 못할 때는 정말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즉 이제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유업을 상속받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은 거듭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갈라디아 교우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성령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얻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 교우들은 좋은 믿음은 율법의 행위까지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혹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소유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또 받았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신뢰를 드는 이 바울의 의도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와 율법이 주어진 때는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는 율법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율법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복을 어떻게 향유해 갔는가를 이제 알아가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을 받는 그런 삶과 바로 같은 맥락에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로냐 할 때 율법의 행위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되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표징,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시를 가지면 유대인과 같으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할례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말도 말아라, 그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복을 내리며 복을 향유하게 하는 그런 통로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믿음의 삶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제가 뒤에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분이 당신은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죠. 힌트를 많이 드렸죠.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즉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복음적인 삶의 궤적에서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기차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이해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즉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동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선행이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항상 기도해라, 또 하나님과 교제해라, 또 감사해라,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순종을 한다 그러면 그 순종을 하는 뭐 섬기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큰 착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선행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크게 선행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요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크게 작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의 삶은 아,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냐?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러한 시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이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그리고 모든 습관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더큰 복을 부으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나오는 이제 측면 그것이 있습니다. 분홍색은 뭐라고 나오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선행을 한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행을 한다. 선행이라는 건 착한 일만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기도하거나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 즉 선행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할때 그것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유업을 부으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대학 가는 철이 되었는데요. 이제 원하는 이제 학과에 진학을 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4년 또는 5년 동안 이제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권유대로 잘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제 학기마다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럼 학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학점은 자신이 수고해서 정말 그 학교의 그 지침과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가 성실하게 공부한 것에 대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학점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넓게. 그의 평생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학위를 마친다면 전문가로서 살아갈 텐데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그 학점들이 인생의 열매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갈때 대학교 성적이 필요했던 것 외에 대학교 성적을 보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죠. 심각한 나의 또는 어떤 업적, 뭐라 말하자면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으로 가치가 있었지만 사실은 다 지나놓고 보니까 A, B, C, D, F 뭐 이렇게 레이블이 붙여진 것은 그냥 레이블이 붙여진 것뿐이지.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하고 내가 애를 써서 시험을 보고 어떤 학점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전문가가 된 다음에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열매는 아니죠. 당연히. 전문가로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이 분야에서 어떠한 보람과 의미를 찾고 누리고 있는가? 자신이 일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전문가로서 나는 이에 합당한 정말 인격과 그리고 안목을 얻고 있는가? 은퇴할 때는 내가 어떤 전문가로서 마감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전문가로서 남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열매이죠. 다 살아봐야 그 다음에 열매가 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모든 행위는 선행인데 그 선행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복음의 궤도를 살아라.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 즉,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복을 기대하며 또 그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는가. 그 복을 얻으면서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또 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은 따르는 삶 자체가 대단하고 무슨 뭐 어떤 업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3장, 4장, 5장 계속 나오는 대로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 틀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틀을 꼭 잡으셔야만 또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풍성하고 다이내믹한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식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런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해하지 못할 때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을 때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이 시대부터 말한다면 4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천년 전에 이미 이 믿음이라는 역사가 실행이 되었고 또한 그의 영적인 자손들 우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자손에게도 예비하신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4천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근거하면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또 두 번째로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은 신자의 삶에 아주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죠. 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 쪽에서 무슨 훌륭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즉 구원받는 길이 열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깊이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동의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맨날 우리가 늘상 들어서 아, 교회에서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선한 일, 어떠한 좋은 가르침을 세상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복을 주시는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늘은 내가 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여실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결정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러한 자손이 진짜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에까지 이르러서 그 복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죠.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전제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에 아까 보신 대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떤 복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이걸 아이템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끝도 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강해라든지 이렇게 길게 이제 시리즈 설교를 말씀드릴 때 그럴 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흘러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사람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내려질 수 없는 복, 그 복의 코어, 핵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복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도 물론 복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복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거는 주변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베푸실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은총에 근거한 복이지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복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 중요해요. 먼저 아브라함은 정말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간 후로부터 뚜렷하게 과거와는 새로운 삶의 차원을 살게 되었죠. 그 새로운 삶의 차원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는 말이 분명히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인격,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복에 포함이 됩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성품에 기초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그 방식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뭐 소수의 어떤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크게 뭐 승리를 하든지 가정에서 또한 실패하고 또 낙담하고 또 그런 넘어지든지 또한 또는 또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하든지 언제든지 간에 꼭 따라오는 복이 있었습니다. 뭐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자체도 복이지만 그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얻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미흡한 그런 아직 이해 수준에 있을 때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씨름하면서 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맞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는 것이 맞다. 라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정확한 통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땅이다. 이거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또한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교회 선행이든지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심지어는 뭐 목회 사역 또는 선교 사역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시는 그런 궤도를 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라는 말을 미리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이런 말은 섣부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좀 자칫 잘못하면 좀 경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되 어떤 위기의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떠한 좋은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정말 복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때는 그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이스마엘 그 이제 0세 때부터 14세 될 때까지 14년 동안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얻는 복을 못 얻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나 14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놓치고 있었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었네? 그러나 이 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셨고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그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순간에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그런 선한 방식으로 모두 다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큰 복의 실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친밀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냐면 아, 하나님이 지금 자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손은 나의 지금 혈통적인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고 풍성하게 드러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포인트를 잘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게 된 믿음의 아주 풍성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을 미리 보고 그때 이미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깊이 체험할수록 이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자신의 인생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믿음이 바로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더 깊이 해갈 때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다져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이 될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 핵심적인 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물론 앞으로도 또 되풀이를 많이 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분의 형상처럼 우리가 변화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처럼 변화하고 내 자신이 주 앞에서 그분의 합당한 존재로,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분께 속한 모든 유업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이 뭘까요? 평강, 기쁨, 정말 은혜, 진리,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 선하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맛을 보게 되고 또 그분의 성품을 또한 배우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더욱더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신뢰하는 삶과 또 따라오는 그죠? 복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선 이제 처음 생각해 볼 때 한 4년, 5년 이때는 정말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했나,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가대하고 그러는 기쁨으로 그냥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때 제가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30년 동안 쭉 경험해오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 데서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증거이고 성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삶은 성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절절한 고백과 그런 내 사모함이 많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자꾸 나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그 복이 쏟아지면서 내게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업을 잇는 삶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바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서당에 들락거리다 보면 글실력이 늘겠죠. 카지노에 들락거리다 보면 노름 실력이 늘겠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브레이크에 지금 걸려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당연히 너희들은 복음의 삶을 이탈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따르면서 자꾸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슈로 돌아가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차원으로 자꾸 전락을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가서 아주 좋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뭐 쉽헤드 이런 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손질도 하고 정말 너무나 싱싱한데 그것을 잘 요리를 해서 밥상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다가 막 식초를 친다라든지 뭐 미숫가루 가루를 뿌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 잡은 거 잘한 거죠? 요리 잘한 거죠? 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한순간에 그 낚시와 요리의 수고를 무효화하는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동안 시간을 많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많은 인생의 투자를 신앙생활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시간만 합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시원하다 그 투캅스에 나오는 그 경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요일날 예배를 가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와 예배 드리니까 정말 너무나 속이 시원하고 어우 왜 내가 진작에 예배를 안 드렸지? 그러고선 침대에 너부러지는 걸 다 보신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무슨 그런 결과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음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닫는가, 그 길로 나아갔는가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교회에 그 하나의 일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헌금송을 할 때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2절만 이제 하시라고 그런답니다. 1절과 4절을 하든지 뭐 1절과 3절을 하든지 이제 2절만 하라 그런대요. 참고로 오늘 토부는 3절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헌금송 순서를 맡았는데 나는 오늘 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뭔가 가사를 통해서 고백을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겠거리하니 뭐 자세한 건 물어보지 않고 담당자가 그렇게 하시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는 2절만 하는데 너 왜 4절 했냐고 그렇게 막 뭐라 그러더래요. 예배가 늘어지고 뭐 예배가 또 산만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송을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안 나오기 시작한 분도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2절 하느냐 4절 하느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2절 하건 4절 하건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이 한 찬양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새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장로님도 지금 그런 생각이세요? 내가 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군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정말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를 했죠.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또 이제 물어보는 또 이제 인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 이제는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에 내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것은 굉장히 심한 예예요. 그죠? 심한 예인데 이것과 방불한 그러한 예들을 우리는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허다하죠.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즐거움이 정말 실질적으로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땅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땅의 차원이 자신의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까지 그런 문제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땅의 차원, 할례의 차원, 율법의 차원, 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론 신령한 것의 차원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하자 말자라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과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분산되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르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락날락 거리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자꾸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말이 정말 적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시달려요. 그런데 그 시달리는 것이 그냥 그것이 일상적인 교회의 어떤 애교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따를 때 받을 복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자꾸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정말 속상한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보여주시고 싶은 그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겠어 하는 기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어 가냐, 이런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하면 그냥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든지 아니면 적당히 유지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싸움으로 변하죠. 그죠? 자꾸 마찰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 과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가족만 위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를 믿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삶, 유업을 이어가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우리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삶은 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건 너무나 모순되잖아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보지 못할 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뼈저린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오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뭐 자존심 상하고 뭐 화도 나고 다른 사람과 끊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그 맹점을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유업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죠? 아닌 거죠. 이런 신자의 삶에서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통찰력이 생기고 정말 영민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죄의 성향의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는 배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이 나오죠.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정말 유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유업을 얻는 길을 제가 부분적으로 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가질 때는 아침에 이제 묵상 생활하고 기도를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묵상하는 시간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 때는 이상하게 참 저에게서 많은 다양한 그런 감정의 그 굴곡과 그리고 또 이런 깨달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가서 그것이 막 저를 압도할 정도로,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막 그냥 말씀을 펼쳤는데 화부터 나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어떤 때는 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다가 만족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 한마디를 통한 그 결정적인 환희가 얼마나 크던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묵상 생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다 끄집어내시는구나. 다는 아니겠죠, 물론. 부분적으로 끄집어내시는구나.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것이 나오던 긍정적인 것이 나오던. 그런데 이게 휴가를 마치고 왔는데도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되네요. 저는 항상 저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것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 휴가를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큰 복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내려놓고 그리고 씨름하고, 정말 사실은 그럴 때 내적인 고충이라는 것은 참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 이제. 그러니까 아픈 거는 어디서 아프든지 간에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는 거야. 그 말씀을 또 뜻을 전해주시니까 제가 교회에서 일을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든지, 정말 그런 데 대한 또 의미를 더 찾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그냥 뭐 어떤 희생과 어떤 봉사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공동체에서 회복을 시키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그죠? 힘을 내서 일을 하게 하심으로 복을 더 부어주시기 위한 바로 그런 유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곳이로구나. 그래서 저에게 유업은 치유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저에게 유업은 치유입니다. 이 치유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치유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성령께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께 의탁하고 자꾸 그렇게 나가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독대하시면서 정말 나를 지극히 존귀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굳건히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누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유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향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